신명기 19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네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이니 가령 사람이 그 입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자, 오늘부터는 19장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9장부터는 나쁜간 조금 다른 내용들이 나옵니다. 지금 읽은 1절부터 7절까지는 이 살인자들 부지 중에 어떤 살인의 의도 없이 누군가를 죽였던 그런 살인자들이 도피해서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던 도피성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7절까지 읽었지만 내일 볼 8절 이후에도 도피성과 관련된 내용이 조금 더 연결되어서 나옵니다. 1절부터 보시면 세 가지 내용으로 본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은 도피성과 관련된 명령이 나오는데 1절은 상황이 나오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네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는 광야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있던 가옥들도 주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있던 여러 민족들을 멸절시키셔서 결국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을 때를 상정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주시고 너희가 땅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 이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순종할 만한 현실이 되었을 때에 이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상이 높이 있어서 이상대로 해라, 원리대로 해라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순종할 수 있을 만한 현실적 여건이 되어야 순종하는 또 그렇게 하라고 지금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와 같은 명령은 사실 앞부분서부터 계속 반복된 내용이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물질을 드릴 때에도 상황이 되었을 때, 여건이 되었을 때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막 빚을 끌어다가 무언가를 드려라 이렇게 명령하지는 않으세요? 자, 그럼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셨는가? 2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세 개의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그러니까 성읍 세 개를 정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이 표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우리가 다 기억이 잘 안 나실 수 있습니다만 앞부분인 신명기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요단강 기준으로 동쪽에 있죠. 우리는 요단 동쪽이라고 합니다. 지금 모압평야 쪽에 있는데 이미 이 요단 동쪽은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쪽 지역에서는 이미 세 개의 성읍을 구별을 해서 도피성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신명기 4장에 이미 나와요. 그래서 북쪽에는 바산골란, 중간에는 길랏 라못, 맨 밑에 남쪽에서는 베셋. 이 세 개의 성읍을 정해서 도피성읍으로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2절에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미 얻은 땅에 대해서는 도피성 세 개를 정했으니까 2절 보면 앞으로 네가 들어갈 땅, 가나안 땅이죠. 거기에서 세 개의 성읍을 마찬가지로 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북쪽, 중부지역, 남쪽지역 이렇게 하나씩 정하는 것이 되겠죠. 결국 지금 명령은 세 개의 성읍을 정하라고 했지만 이미 현재 세 개의 성읍을 정해놨으니까 합치면 여섯 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가나안 지역을 생각해보면 요단강, 이 북쪽의 갈릴리 호수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온 요단강을 가운데라고 생각하면 오른쪽의 세 개, 왼쪽의 세 개, 북쪽, 중부 지역, 남쪽 지역 이렇게 세 개씩 성읍을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절에 보시면 여기를 어디에다 만들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고 상세하게 명령하셨는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서 그러니까 북쪽, 중부지역, 남쪽지역 이렇게 세수로 나눈 거죠. 길을 닦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을 닦는다고 하는 것은 도망쳐 올 때에 편안하게 올 수 있게끔 길을 닦으라는 거죠. 우리말 성경에서는 길을 닦고 라고 번역을 했는데 몇몇 히브리어 사본들에는 요 길을 닦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거리를 재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갈 때에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게 거리를 잘 재서 이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로 중간 지역으로 잘 성읍들을 정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3절 끝에 보면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표현은 모든 살인자라고 되어 있지만 뭐 내가 누군가 미워서 죽인 사람 그런 살인자까지 포함하는 건 아니에요. 도피성에 가서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그런 자격 조건을 갖춘 부지 중에 누군가를 살해했던 그런 모든 살인자를 지칭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쪽 중간지역 남쪽지역에 요단강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에 각각 3개씩 모두 6개의 이 도피성을 만들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 뒤에 두 번째로 4절과 5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도피성에 갈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살만하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원래 살인을 했으면 그에 합당하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이기 때문에 자기 생명으로 죄값을 치워야 되거든요. 근데 죽이지 않고 살려둘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조건을 이렇게 걸었죠. 4절 뒷부분에 보시면 곧 첫 번째 조건은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원래부터 다투거나 싸우거나 원한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경우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쩌다 보니까 누군가를 죽였어요. 그런데 원래 그 사람과 싸우던 관계였다. 그러면 어쩌다가 부지불식간에 죽였다 할지라도 도피성에 못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래 사이가 좋던 사람, 사이가 아무 문제가 없던 사람과 관련된 사건이어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면 사이가 안 좋아서 원수지간처럼 지내거나 미워하던 사이였는데 어쩌다가 죽이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건 도피성에 못 갑니다. 그러니까 원래 원한이 없어야 돼요. 원래 사이좋게 지내던 혹은 아무 상관이 없던 사람이어야 돼요. 두 번째 조건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거예요. 부지 중에. 부지 중에 죽인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의도적으로 죽인 거 이거 말고 그 다음에 아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데 알고 있으면서 했다가 죽었어요. 그것도 안 됩니다. 이게 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조차 없이 어떻게 하다 보니 말 그대로 우연히 사고로 죽이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만 이제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지 하는 살인의 목적이 없다 하더라도 저 사람 죽을 수도 있는데 알고서 어떤 행동을 하면 도피성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부지 중에 이웃을 죽였을 경우입니다. 5절에 보면 예시를 들어놨어요. 하나님께서 예를 하나 딱 제시를 하셨는데 이 한 가지 경우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5절 가령 사람이 이웃과 함께 여기서는 이제 사이가 좋았던 사람 원한지간이 아닌 사람이에요. 이웃과 함께 벌목을 하러 삼림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는데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을 하려고 도끼질을 했어요. 도끼로 팍 찍었는데 도끼가 자루에서 휙 하고 빠져나가서 그 이웃을 맞춰서 그를 죽게 했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 이제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 표현도 잘 보시면 산에서 나무를 하는데 나무가 큰데 나무를 도끼로 찍었습니다. 나무가 쓰러져서 같이 일하던 사람이 나무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깔려서 죽었다. 이거 도피성 못 갑니다. 왜냐하면 나무를 찍어서 나무가 떨어지면 그 사람이 맞으면 죽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조심하게끔 이야기하거나 피하라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내가 나무 찍어서 나무가 떨어져서 깔려 죽었다. 도피성 못 갑니다. 그건 일정 부분 살인에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도끼를 하다가 도끼가 날이 빠져나갈 거라고는 도무지 생각도 못했던 거죠. 그랬는데 그게 도끼가 날아가서 사람을 맞춰 죽였다. 그럼 도피성이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 일이 벌어진 곳에서 즉각 아무것도 챙기러 집에 가면 안 되고요. 곧장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6절과 7절에 보면 세 번째로 이렇게 도피성을 만드신 목적이 나오는데 6절에 보면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 합당하지 아니하다. 원한을 갖고 행동하다 죽인 게 아니니까 형벌로 그 사람에게 사형을 언도하는 건 합당하지 않다. 두렵건대 그 피를 부혹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쫓는데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니까 원수를 갚지 못하게 하려고 이런 일을 한 거죠. 아마 이건 우리들도 오늘날 드라마나 이런 데도 보면 많이 있어서 내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고 싶냐면 재판을 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찾아가서 주협해주고 싶은 거죠. 개인적으로 원한을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부지불식간에 어떤 사람이 죽었다 하더라도 그 죽은 사람, 피해를 당한 사람의 가족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들겠죠. 앞에 나왔던 도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약에 우리 가족이 그것 때문에 피해를 받아서 죽었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내 애당초 도끼가 안 빠지게 잘 했어야지. 왜 도끼가 빠지게 그렇게 했어? 이런 마음이 들겠죠. 애당초 도끼질을 할 때 저 멀리 가라고 했어야지. 왜 그 가까이에서 그 도끼질을 했어? 이런 마음이 들겠죠. 여하튼 마음이 가족이 죽으면 분하고 원통한 마음이 생기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자기 가족의 원수를 갚겠다는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은 다 그런 마음이 드니까요. 그래서 원칙은 재판장을 찾아가서 이것을 고발을 하고 정식으로 재판을 받고 판결을 받게 해야 되는데 아마 판결을 하면 재판장이 너 도피성으로 가라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람은 내가 이거 재판장까지 내가 끌고 가고 싶지 않다. 재판장 갔다가 재판을 부쉈다가 만약에 무죄 나오면 어떡해. 그럼 내 이 원통한 마음은 어떻게 갚아. 내가 전속 죽여버리고 끝내버리겠다. 이렇게 원수를 갚는 그래서 피해자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또 다른 죄를 짓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개인적으로 원한을 갚지 못하게 하려고 도피성을 이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세계 도피성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을 어쩌다 보니 죽인 사람들 생명을 부재하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피성으로 도망을 해가면 그 당시 이제 대제사장이 살아있을 거잖아요. 그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있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모든 죄를 사함받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가령 대제사장이 내가 도피성으로 갔을 때 그때 대제사장이 당시에 30살이었다. 수십 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내가 만약 도피성으로 갔는데 대제사장이 나이가 많다. 조금 있으면 죽는다. 그러면 조금만 도피성이 있으면 되는 거죠. 여하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도피성에 대한 제도를 명령하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이 도피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봐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오늘 한 두세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도피성 제도는 크게 보면 10계명 중에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말씀하셨지만 어떤 과정 어떤 결과건 누구든 살인만 했으면 사람이 죽었으면 무조건 차이를 두지 않고 사형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조금 더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계명을 어떻게 적용하는 게 합당하냐. 그래서 설령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일정 부분은 용서를 받거나 형벌을 일정 부분 감해 줄 수 있는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적용할 때 문자 그대로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밀하게 살펴서 살인하지 말라에 대해서건 간음하지 말라에 대해서건 도둑질하지 말라에 대해서건 조금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합당하게 세밀하게 잘 적용할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살인하지 말라 계명과 관련된 것만 나왔지만 다른 계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둑질하지 말라 했을 때 모든 도둑질을 다 똑같이 간주하느냐 그게 아니라 경우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적용을 하는 형벌에 대해서 조금씩 다르게 판결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두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피해자 입장에 쓰면 아, 나 다 필요 없어. 여하튼 사람이 죽었잖아. 아, 나 다 필요 없어. 여하튼 저 사람이 내 걸 가져갔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똑같이 처리해달라. 이렇게 이 분해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계명과 관련해서 조금 세밀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땅을 성읍을 내놓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성읍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게 물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지만 땅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땅과 관련된 십일조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다 주셨잖아요. 주신 땅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땅을 내놔야 됩니다. 근데 그 내놓는 땅이 어떤 땅이냐면 저 외곽에 변두리에 귀퉁이에 있는 땅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이 이스라엘을 3분했을 때에 셋으로 나눴을 때에 그 각각의 지역에 가장 중앙에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가장 땅값이 높은 곳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네가 땅을 얻었을 때에 땅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 땅을 아무것이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가장 좋은 땅이라 하더라도 가장 교통이 편리한 곳이라 하더라도 가장 위치가 좋은 곳이라 하더라도 이거 말고 다른 걸 내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땅을 드려라. 이게 지금 땅과 관련된 명령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현실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도피성 명령이 앞에 나왔던 11조나 아니면 예물이나 헌금 이런 것과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든지 절기를 지킨다든지 이런 명령과 다른 점이 있어요. 가장 중요하게 다른 점이 뭐냐면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 도피성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순종을 했습니다. 이미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요단 동쪽 지역을 땅을 정복한 다음에 이미 도피성 3개를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보면 어떠하냐. 여호수아서에 이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거든요. 사실은 완전히 다 정복하지도 못합니다. 다 정복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여호수아 20장을 보면 도피성 3개를 가나안 땅에서 정해서 도피성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보면 중요한 사실 하나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이미 순종했잖아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순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도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을 안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건 앞으로도 순종을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순종을 한다면 한참 시간이 지나야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어떤 경우에 순종하는가를 보면 지금 내가 순종하고 있는 건 앞으로도 순종할 가능성이 높고 지금 순종을 안 하고 있는 건 앞으로도 순종을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신명기에서 또 앞부분의 민수기에서 하나님 명령하셨던 많은 부분들 중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광야에서 순종했던 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순종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귀뚱으로 들었던 말씀들은 앞으로도 순종 안 합니다. 이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사람마다 갖고 있는 특성과 성격들이 있어서 나는 누군가를 미워하면 나 잘 용서가 잘 안 돼.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요. 앞으로 다른 사람과 사이가 틀어져도 그럴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나는 난 좋은 음식을 보면 이걸 참을 수가 없어. 꼭 먹고 싶어. 그런 사람은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편이 좀 안 좋을 때도 누군가 말씀대로 순종했던 부분이 있으면 형편이 넉넉해져도 순종하고 형편이 좋을 때 좀 순종하고 있던 것들은 형편이 조금 나빠져도 순종하는 거죠. 우리가 이게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여서 뭐 저는 잘 안 합니다만 운동을 하는 사람은 어제 운동했던 사람은 오늘도 운동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 하던 사람은 어제 안 했으면 오늘도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순종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고 이거 빼앗기지 않고 내일도 열심히 순종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내가 지금 아 이게 하나님 뜻인데 알고 있으면서 순종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거 지금 바꿔야 된다. 오늘 내가 순종하고 내가 오늘 회개하지 않으면 내일도 똑같이 불순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추구하고 얻어서 내 소유가 된 곡식에 대해서건 하나님 주셔서 얻게 된 내가 전쟁에서 내가 획득하게 된 땅에 대해서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나의 생명에 대해서건 무엇에 대해서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오늘도 내일도 순종해서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순종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율법을 주시되 세세하게 나누어 말씀하시고 조금이라도 더 온전하게 순종하게끔 알려주시는 것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많은 것들에 순종하지 않았지만 도피성에 대하여 순종하고 성읍 여섯 개를 주님께 드렸던 것을 우리가 또한 살펴봅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 무엇이든지 잘 살펴보게 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셔서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한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잘 헤아리게 하시며 아직 순종하지 아니한 것들이 무엇이 남아있는지도 주님 잘 깨닫게 알려주옵소서. 이미 순종한 것들 앞으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더욱더 열심으로 풍성하게 주님께 잘 드리고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아직 순종하지 못한 것들 오늘 회개하고 오늘부터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